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보승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 연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4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야생동물들의 생활을 촬영한 영상물을 보면 짐승들이 사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백두산인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자는 아무리 백수의 제왕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먹잇감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선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아주 조심조심 자신을 최대한 숨겨서 천천히 나갑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곳을 보면 사자가 얼룩말이나 영양을 사냥하기 위해서 거의 바닥에 착 붙어서 살곰살곰 접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조심조심 살곰살곰 접근을 하다가 사냥할 수 있는 거리가 됐다 싶으면 총알처럼 튀어나가서 먹잇감을 쓰러뜨리고 목덜미를 물어챕니다. 이런 모습 보면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데요. 물론 사자의 먹잇감으로 잡아먹히는 짐승들이 좀 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사자에게 사냥당하는 장면이 처참해서 살짝 비위가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 이건 동물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생존의 과정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 뭐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 사냥하는 거 아닌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맹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합니다. 왜냐? 저도 맹수들은 배가 부르면 바로 옆에 사냥감이 있어도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하지 뭐 시도 때도 없이 약한 짐승을 죽이고 사냥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에 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것이 맹수들이고 짐승들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남의 것을 뺏기도 합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나 그 밖에 뭐가 됐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배가 고플 때만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 맹수보다 훨씬 더 못한 인간이에요. 그가 저지른 살인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에서 비롯된 참으로 악한 짓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살인과, 참지 못해서 저지른 살인과 미리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 이거 반드시 구분합니다. 물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저지른 살인도 물론 살인죄로 처벌을 하지만, 미리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의 경우 그 처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저지른 살인이 아닙니다. 미리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인 가장 악랄한 살인인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엔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남유다 나라에 어떤 결과가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지금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함께 떡을 먹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1절 마지막에 나온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과 그다랴가 함께 떡을 먹었다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마지막에 나온 이스마엘과 그다레가 함께 떡을 먹었다는 표현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습에서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관계라서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함께 떡을 먹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설명은 이스마엘과 그다랴가 함께 떡을 먹었다는 이 표현이 이스마엘과 그다랴의 특별한 친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떡을 먹었다는 표현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설명이 맞든 두 번째 설명이 맞든 좌우간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찾아와서 두 사람이 함께 떡을 나누면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요. 1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혼자서 그다랴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열 사람과 함께 그다랴를 만나러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모든 학자들은 이요열 사람이 이스마엘이 동원한 사병 내지 자객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그다랴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임명받은 남유다의 총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만나는 자리에, 뭐 그것이 일상적인 관습이든 아니면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있든 상관없이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만나는 자리에 이런 식으로 10명의 사병을 데리고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만나는 자리에 10명의 사병을 데리고 갈수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스마엘이란 이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나온 것처럼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흔히 오블리스 노블리주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하는데, 이스마엘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특권을 향유하는 것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혹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부잣집으로 잘 알려진 경주 최씨 가문의 경우 아주 유명하죠. 이런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둘째, 만석 이상은 재산을 모으지 말아라. 셋째, 과객은 늘 후하게 대접해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다섯째,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대단합니다.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마엘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왕족으로서 최고위층으로서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특히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왕족인 이스마엘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위정자들이 바른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고, 무엇보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이끌 책임이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 백보 양보해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만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유다 왕국의 왕족인 이스마엘, 그가 해야 할 책임인데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와 같은 왕족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싹다 망각했습니다. 아니, 망각한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10명의 사병을 동원해서 그다랴를 악랄하게 살인했어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은 시기, 질투,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남유다 왕국의 신하였던 그다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자 거기에 심한 질투심이 생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이스마엘 자신이 총독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왕이 되려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차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다리아를 무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마엘의 악랄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일단 남유다 나라에 남겨진 백성들의 작은 희망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인하기로 유명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영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고 지난번 살펴봤죠? 빈민들이라도 그 땅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또한 그다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지면서 남유다 영토에 조금이라도 재건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 역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백성들에게 주어진 작은 희망이 이제 남유다에 남겨진 백성들은 훌륭한 정치인인 그다리아와 훌륭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앞길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다리아를 죽임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은 암초에 걸려 좌초하는 배처럼 또다시 희망을 잃고 혼돈과 고통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위험천만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이 동원한 10명의 사병이 그다리아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갈대아의 군사를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란 남유다 왕국의 신하들 혹은 그다리아를 돕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갈대아 군사란 총독 그다리아를 지키고 있던 바벨론 나라의 군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해서 정복을 했는데 남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가 임명한 총독과 그리고 총독을 지키는 군사들을 싹 다 죽였다라면 이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무참한 보복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스마엘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남겨진 백성 전체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마엘의 악한 행동과 그 결과를 대하면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영적인 교훈을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작은 여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암초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백성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흔들고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유형, 무형의 암초들 분명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심령에 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주에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서 공동체를 흔드는 그러한 이스마엘 같은 인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스마엘 같은 그런 작은 여우 그런 암초가 나타나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가정 공동체를 흔들고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